처음 찾아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그 차에 탔던 철없는 아이들이 그 지도 위에다가 같은 지도 모양을 잔뜩 그려 넣어서 본래에 인쇄된 내용을 전혀 볼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유전을 잔뜩 섞어 넣은 주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한 내용과 꼭 같은 원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여행에서 지도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유전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끝은 천국이 아니라 여전히 무서운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경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눴습니다. 요즘 많이 판매되고 있는 최신 그 내비게이션이나 GP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하는 차 안에다가 장착을 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 내비게이션이 적용되는 모든 나라들, 세계 어느 곳이나 지시하는 내용의 음성이나 그림을 통해서 전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는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천국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비게이션은 뭐 10개월 무이자에다가 얼마, 이 홈쇼핑에서 그러잖아요. 그 돈이 있는 사람은 살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마음이 있어도 그 사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합니까? 돈이 있건 없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 지도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맨 처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대신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풀어 증거되고 있고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역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일견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찔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하는 구절부터 몇 구절은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행을 바로 갈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0절 그리고 12절, 16절의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시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깨달으라.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당부하십니다. 다시 재차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12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지만은 제자들이 주님께 표현한 것처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들으면서 걸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깨닫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계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는 것은 고사하고 걸림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예가 더 많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아직 성령의 사람들이 되지 못해서 듣고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도 진리와 은혜를 주셔도 여전히 확신치 못하고 어정쩡한 우리들을 향해서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속담에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하면 이제 확신을 가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엉뚱한 것들을 기웃거리면서 잘못된 부흥을 부러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가만히 물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안타까운 책망을 듣는 분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들도 온전한 깨달음이 없으면서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랬거든요. 12절에요. 여기 걸림이 된다고 하는 말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래 스칸달리죠.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스칸달론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덫, 올가미, 함정, 장애물, 죄의 원인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그러니까 스칸달리죠 하면 함정에 들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실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꼭 죄인들만이 사람들을 함정으로 끌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들으면서도 함정에 끌려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1장 6절. 여기 실족한다는 말이나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결국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능케 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진리에 거쳐 넘어지는 아이러니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진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꼴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진리로 소화하는 복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것은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받는 모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나는 왜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까 그렇게 후회할 수 있지만은 그 가르침에 대한 선택은 지금 오늘 이 지구상에 사는 현실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혼을 선택하는 결과로서 작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걸 이해할 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유기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어서도 그 진리에 바른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불순종을 일삼는 자들을 거듭거듭 그렇게 하면 버려두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들로부터 외면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비로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비극적인 모습의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서 세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하니까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사회가, 이 죄악이 관영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버려둠을 당하고 뭘 합니까? 자기 몸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다가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는 뭡니까?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쓴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흔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버려두심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역시 로마서 1장 26절을 보게 되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둔 결과가 뭡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역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인간은 절망입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사람들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들 향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에다가 돌려두고 사는 불신의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직 버림을 당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열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소경들입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은 당시나 지금도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치명적인 시각장애자들입니다. 그러한 무지몽매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또한 같은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아멘 소리는 더 크게 합니다. 이단자들 보면 아멘을 더 크게 해요. 여러분들도 바른 진리를 든다면 참 아멘 해야 되거든요. 왜? 아멘이라는 말이 뭡니까?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는 예, 진실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냥 기분 좋으면 아멘 그런다,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를 들을 때는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듣기 좋다고 아멘하면서 바른 진리에 대해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영적인 시각장애자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분명한 시약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들로 확증하셨고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거된 진리를 여러분 각자가 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허락된 이 시대에 거짓을 믿는다면 얼마나 가련한 사람들입니까? 적어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장 절망적인 소경들이요 절망으로 갈 운명의 존재들입니다. 바른 진리의 교훈에 순종함으로 생명이 풍성하고 비록 육신의 시각은 흐려진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향한 영안은 더욱 뚜렷이 밝게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11절과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1절에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이 내용이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죄성의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죄의 종류들을 좀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수가 훨씬 많죠.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열거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도 영적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가 다 어둠의 사람들의 열매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셨습니까? 도덕과 신앙에 있어서 사람의 정결과 부정에 대한 주님의 사실적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위생적인 삶이 곧 영적인 정결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계속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 먹은 음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허다합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말이죠. 조금이라도 부패된 음식을 먹었다가는 탈이 나서 병원으로 다니면서 돈 쓰고 고통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먹는 음식은.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십계명 중에서도 앞에 사계명인 하나님과의 계명이기보다는 인간관계의 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죄악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버려둔 상태를 제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고 그 일들이 뭐냐 하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증거를 합니다. 듣기에 그렇게 행복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버려진 사람들의 사실적인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추하고 더러운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 더러운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한 것들을 벗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을 하나님 계명과 바꿔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전해 내려오는 도덕이나 철학, 속담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 그들의 위생관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와오 같이 근본적으로 썩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휘저었을 때 떠오르는 죄악의 독소들이 자신을 질식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조차 저주의 지옥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오직 구원의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만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제목으로 생각한 13절이 되겠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지만 마귀가 거기다가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가라지의 비유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39절에서 그렇게 가라지가 어떻게 낳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좋은 씨를 상할까 봐서 추수 때까지 그 죄악의 씨를 두셨다가 먼저 거두어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경고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공로도 교회의 행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서 심은 것이 아니면 반드시 뽑힐 것이라는 무서운 경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몄어도 하나님의 심지 않으신 것은 뽑혀버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하는 마태복음에서는 2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잘 지어준 화려한 성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 수단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서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봅니다. 장례식 때나 또는 가끔 공원 묘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갖습니다. 수다한 그 모양들의 외형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노란색, 빨강색, 혹 보라색 이런 꽃들이 무덤 앞에 흔들거리고 있지만 다음에 갈 때는 그 꽃들은 다른 꽃들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합니까? 그러나 무덤 그 앞에가 아니라 가에 숨겨진 때를 따라 꽃을 피우는 심어진 꽃들은 그 자리에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의 차이와도 이것이 같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철사 끝에 만들어낸 조화는 결국 색깔이 바라고 모양이 없으면 뽑아다가 다른 걸 갖다가 교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무덤가에 심어진 꽃들은 항상 꽃이 피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 무덤 앞에 꽂혀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때는 이건 꽃도 아닌 것 같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 꽃은 해마다 절기와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피는 꽃. 이것은 살아있는 꽃으로서,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무덤 앞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화려하게 꽂혀있는 꽃과는 대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력들을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 3장 10절 13절에 그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은 교회 속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역시 주님의 교회 속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은 가기가 편하고 그리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자, 사람들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의 행사들과 모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두려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영원히 영원히 빛을 발하는 가치를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두려운 것들, 사람들 좋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주님의 교회 속에서는 다 쫓아내야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의 날에 뽑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이 진보된 사회 속에서 발전에 장애를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할 교회들의 과제들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것, 사람을 좋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과감히 추방할 수 있을 때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로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교회가 반드시 여기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은 것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고 마지막 이 역사의 마지막에 뽑힘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먹는 음식물이 아니라 죄진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근본된 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영원토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시도록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생명이 풍성히 흘러나오는 우리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